오늘 전도서 6장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문학은 이렇게 전체를 다 강의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제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문학, 욥기, 시편, 잠언, 뭐 전도서 이런 거를 이렇게 절절히 아니면 장마다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욥기를 마치고 잠언을 마쳤습니다. 이제 전도서 하고 내년에 이제 넘어가서는 오후 또 금요일 날 이렇게 시간이 될 때 시편도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는 12장으로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전도서를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십 번을 이제 읽었지만 이게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요. 한 절 이렇게 다 분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런 맥락이 이래서 솔로몬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지혜가 많은 그런 왕인데 이분이 또 더구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걸 기록을 했는데 그냥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갖다 붙여놓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게 왜 이렇게 이게 구성이 돼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12장으로 나왔냐. 이걸 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단편적으로 전도서를 이제 지금까지 이해를 했는데 어찌됐든 저도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문맥이 뭔가 하는 거를 알아보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한 장 이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일단 저도 오늘도 제가 이제 6장 사실 가서 보시면 12절밖에 안 돼요. 12절. 근데 그 12절 안에 무엇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 전체, 우리 옛날에 국어 배울 때 전체 대강, 이걸 주고 알고 난 다음에 줄거리,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서 구조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도서는 1장, 2장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삶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똑같은 삶이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계속해서 똑같이 돌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알고 보니까 지혜도 헛되다. 세 번째,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도 헛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실한 게 있는데 그건 죽는 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솔로몬에게 든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제 10장에는 이걸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에서 공부하고 오늘 6장 공부하고 3장에서 6장 전체에는 두 가지 주제, 삶이 무미건조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재물도 헛되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7장부터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지혜가 헛되다는 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11장, 12장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솔로몬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여섯 번째 강의, 6장을 이제 강의하는데, 제목이, 인생의 세 가지 미스터리,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 근데 그런 일이, 여기 6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데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있고 미국 사람에게도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3000년 전 살던 사람에게도 있고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그런 미스터리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돈을 열심히 모아요. 근데 그 돈 번 걸 가지고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가난이 끊어지잖아요. 만족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저런 거 가지고 인생의 질문, 특히 고통당하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칠까, 인생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인생에는 우리 인간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도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이 오늘 여기 인생의 세 가지 미스테리,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그렇게 잡았는데, 이 세 가지를 오늘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위얼스비 목사님, 그 다음에 메인 아이드로프는 전도서, 이 두 가지를 참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 근래에 제가 이 전도서를 하면서 위얼스비 목사님의 주석을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이제 보게 됐습니다. 위얼스비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해 설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그런 목사예요.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성경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주석은 이 성경 구절이 뭘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원어가 뭘 뜻한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위얼스비는 설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이 장은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래서 이러한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주석을 만들어 놓은 아주 독특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위얼스비 이 목사님이 뭐 처음에는 목회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석을 쓰고 할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석을 쓰게 됐는데, 구약성경 주석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 주석을 내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쓴 게 전도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서 주석, 네, 그거를 많이 썼다. 여러분, 위얼스 비거든요. 비, 맨 끝이 비예요. 아마 스웨덴 계통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쓴 주석은 다 비, 뭐 딜리전트, 비 해피, 비 조이풀, 이렇게 해서 비 시리즈예요. 이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주석이.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 뭐 이렇게 뒤에 뭘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주석을 만들고, 이게 만들어져서 나중에 전체가 이제 책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이런 주석이니까 정말 특별히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정말 가장 훌륭한 설교자를 위한 그런 주석이다. 제가 우리 신학원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다 소개하고 교회에서도 소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아마존에 가서 위얼스비 커멘터리 이렇게 치면은, 그럼 아무 이렇게 두꺼운 책 다섯 권인가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한번 영어가 되시고 하면 보시면 좋겠고, 요새는 이런 거 책으로 사서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킨들, 아마존 킨들로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이패드 이런 데서 다 다운받아서 이제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가져온 이런 모든 주석지를 다 갖다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책을 다 학교에다 기증을 했어요. 왜, 이 아이패드 하나에 다 들어있는데 이제 뭐 그걸 다 들고 다니고 뭐 찾을 수도 없잖아요. 검색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그런 세상이 왔으니까 여러분이 킨들 같은 거 이런 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지식이 많아서 총명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여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뭐 이재용 씨 이름, 돈이 뭐 이거 평생 써도 이거 언제 다 쓸까 할 정도로 돈이 많은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 보면 재능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요 근래 이렇게 크리스마스 노래나 이런 거 이제 들으면서, 야,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분화 재능이 사람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런 재능이 있으면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돈이 많으면, 저렇게 명예가 많으면,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해서 지식이 많고 학위가 많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유하다고 해서, 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명예가 많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행복하냐?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뉴스 보시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저기 네팔, 그 다음에 그 옆에 부탄 뭐 이런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GNP가 제일 낮은데 삶의 만족도 그 행복감은 세계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탄 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행복감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재능이 많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이렇게 많고 이런 게 분명히 이점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진 않는다. 오늘은 솔로몬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 아무리 많아도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그런 쪽으로 이게 방향을 틀게 되면 그 모든 게 진실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슨 종교적인 어떤 상투어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도 알아들 수 있도록 여기 전도서에 적나라하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솔직하게 자기 자신 이런 것들 다 누려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솔로몬 자신도 한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 취하고 아내를 천명이나도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런 거 모든 거 다 경험하고 나서 솔로몬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점이 뭐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 되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장수한다, 뭐 재물이 많다, 그 다음에 재능이 많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단독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많으니까 무조건 행복하게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6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부를 많이 축적을 하고 그리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재물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씹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그러면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으로 다 살 수 있는데 세상에서 맛있다고 하는 거 다 살 수 있는데 젓갈질을 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걸 먹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악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되게 발견되냐? 부자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6절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6절. 내가 해 아래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이 그에게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시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니라. 먼저 이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행복할 거야.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보지도 못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축을 많이 해서 이제 노후를 잘 보내야 되겠다 하고 부지런히 60세까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뛰었는데 그것을 누리기 전에 갑자기 뭐 심장병으로 죽는다든지 움직일 수 없는 뇌졸중에 걸린다든지 암에 걸린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일은 없지만 가정 내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매일 아이들 싸우고 그렇죠? 아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 사는 것 자체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가정이 깨지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기 전도서 3장 19절 그 다음에 5장 19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 모든 거 이게 많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행복하게 누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주셔야 그래야 재물이 많든지 뭐 하든지 그게 다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아시잖아요. 많은 소출을 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창고를 짓고 더 많이 뭘 해보자고 하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밤에 데려가시면 그의 모든 재물이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주는 그런 교훈은 뭐냐.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없이 선물들을 누리려고 하면 그럼 그게 행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배제하고 선물만을 즐기려고 하는 건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다. 인간의 욕망 이거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러한 그 탄식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1절 가서 보니까 해 아래에서 지금 나오는 건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제가 전도서 1장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죠. 그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님 없이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이런 악이 공통적으로 발생을 한다. 자, 2절 제가 읽은 것처럼 많은 재물, 명예, 부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보면 너무나 저 사람 행복할 것 같다 하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되면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시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는다. 엄청나게 뭘 쌓아놓고 했는데 심지어 아이도 없고 그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 헛된 것이며 이런 것은 악한 병이다. 1절에서는 한 가지 악이라고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5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20절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꾸미고,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냥 계획만 잔뜩 세우고, 그러고서는 내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건 한 번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이게 바보 같은 짓. 사실 우리 시대 어머니 아버지 되게 그렇게 많이 사셨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고생들 많이 하고 그저 자식들 하나 잘 되기만 바라고 본인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 다 헛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요점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 감사히 여기면서 이거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앞으로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 이렇게 하나님 밖에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악한 병이 될 수 있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6절에는 실제로 일어난 그런 일은 아닌데 솔로몬이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여러분 100명 낳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100명의 자식을 낳고 아이들 옛날에는 자식 많이 낳는 게 큰 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찍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가서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면 자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옛날엔 그래서 그 자식 많은 게 큰 복이었어요. 그 100명을 낳으면 얼마나 큰 복이었겠어요. 그렇죠? 여러 해를 살아 장수를 해서 그의 해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노니 유산된 자가 그보다 더 낫다.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남으로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기 때문이라. 더욱이 그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린다. 오히려 유산된 자가 많은 걸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람보다 낫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참으로 그가 천년을 두 번 살지라도 여러분 2000년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당시에 장수하는 거, 자식을 많이 낳는 거, 많은 재물을 갖는 거, 구약시대에는 땅의 복, 그 땅의 복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그렇게 이제 판단했단 말이에요. 지금 신약시대에 이런 거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약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100% 모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거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줘요. 구약시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시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복이 완전히 다르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구약시대에는 이런 물질적인 복, 장수하는 복, 그렇죠. 이런 것을 누리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장수하고, 그 다음에 많은 자식들을 낳고, 또 많은 재물을 가졌던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가서 보니까, 가정법을 쓴 거예요. 2000년을 사는 사람, 한 아내에게서 100명의 자식을 낳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1,000명의 아내가 있었으니까 제가 보기엔 자식이 1,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한 명당 하나씩만 낳아도 1,0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1,000명. 근데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역대기하 11장 21절 가서 보면 아버지를 닮아갖고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 있었어요. 아내가 총 78명을 뒀는데, 그래갖고 자식을 몇 명을 뒀냐? 88명을 뒀다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78명에서 88명이 나왔으니까 솔로몬은 1,000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식이 1,000명은 넘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지만 그건 특별한 그런 경우고 대다수가 다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이렇게 사니까 사실 한 명의 아내가 100명을 어떻게 낳습니까? 지금 가정법을 써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 이런 거 모아놓은 거 이런 거 누리지 못하면 유산돼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 3절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에는 가족이 많은 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 중 하나가 뭐냐?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많은 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이들이 많은데 그 가족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가서 보면 묻지도 못한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 애곡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일가친척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죽어서 그대로 묻힐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그가 살아있을 땐 일가친척들이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를 칭송하고 했는데 그가 죽으니까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부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돈을 쌓아놨는데 질병이 생겨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뱃속에서 죽은 그런 아이보다 못하다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 유대인들에게 풍습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아이에게 이 뱃속에서 죽은 그런 아이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게 부모가 아픔을 빨리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은 그러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 아니냐. 살아서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뭐냐. 사실 여러분 9장 4절 한번 가서 보실래요? 9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과 결합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 그러니까 사산돼서 그렇죠. 뱃속에서 죽은 것보다는 그래도 나와서, 그렇죠. 무언가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 사람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여기서 그런 요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아놓고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뒀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는 이런 악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 그러면 인생에서 일들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우리 같으면 열심히 일해서 60까지 하고 뭐 그런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노후를 즐겁게 이렇게 즐기고 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일이 그렇게 안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목적이 있느냐?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재물, 이렇게 많은 명예, 그렇죠? 이렇게 많은 자식들 이렇게 다 했는데 다 놔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누릴 능력이 없으면 그럼 이것 자체가 헛된 일이 아니야. 이런 포인트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는다. 인생은 인생 자체, 인생의 행복은 인생 자체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거에서 행복감이 나오는 거지 물질이 많냐 환경이 좋으냐에서 행복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일생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통과 고난, 아픔이 없는 날이 거의 하루도 없었을 거예요. 고통과 고난, 압박 이런 것들 외부에서는 없었다 해도 내부에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 또 그런 일이 없었다 해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수십 킬로를 걸어다녀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고 지치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늘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가난한 데 있든지 예? 그다음에 부유한 데 있든지. 그래서 12절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청빈하게만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슨 유교 공자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난하게 청빈하게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하다 그거는 헛된 일이에요. 헛된 사상이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자족하며 사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한 데 있든지 부유한 가운데 있든지 그렇죠? 비천한 가운데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와 같은 주석을 지금 전도서에서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은 걸 쌓아놓고 여기 가서 뭐 2000년 산다 그러잖아요. 2000년. 2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 2000년을 살면은 그러면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가서 보니까 6절에 그가 천년을 두 번 살지라도 여전히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유산된 자나 2000년을 산 자나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삶을 살면 2000년을 살든 유산이 되든 그렇죠? 수많은 재물이 있든 재물이 좀 적든 결국 모두가 다 죽는 이와 같은 일, 그걸 다 겪게 된다. 그러면서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죽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 솔로몬이 얘기한 인생의 문제 중에 네 번째 거, 죽음이 확실하다는 거, 가난하든지 부유하든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재능이 많든지 재능이 적든지 반드시 사람이 죽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허무한 거다. 그래서 결론을 뭘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11장 9절부터 12장 14절에 전체 일의 결론을 우리가 들어보자 하고 전체 일의 결론을 내리잖아요. 여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자, 두 번째는 7절에서 이제 9절에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부터 6절에는 하여튼 돈이 많은데 예,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부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은 이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 예,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걸을 줄 아는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요 9절을 가지고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예,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요. 부자는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예, 돈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만 있어도 일 안 하고도 그렇죠. 얼마든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것 빼고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죽도록 일을 해요. 예, 우리나라 말에 뼈빠지게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뼈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악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일을 해도 예, 만족감이 생기지 않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7절은 왜 먹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먹는가. 예, 우리가 왜 먹느냐. 예, 일반적으로 연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연수는 늘리지만 실제로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하여튼 먹으면서 지금 사는데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연수만 늘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공중에 있는 새들을 보라는 거죠. 새들 여러분 하루 종일 뭐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먹이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볼 때 새가 지적이고 뭐 해서 뭐 노는 것 같은데 사실은 두 가지를 한대요. 새가 하루 종일 먹이 찾으러 다니고, 두 번째 새 사냥꾼 사람 뭐 아니면 자기를 덮쳐갖고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큰 새들 있잖아요. 이거 피하는 거 이거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새는 그것밖에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가서 살펴보면 어떤 의미에서 새들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존재할 뿐이다. 아무 목적이 없는 거야. 먹는 거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새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울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또 사람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일하는 거 이런 거 나쁜 거 아니다, 먹는 거 나쁜 거 아니다, 그런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일하고 그 다음에 먹고 그리고 이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일하는 거하고 먹는 것으로만 구성이 된다면 그게 뭐 하는 거냐. 여기 7절,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다. 다시 말해 인생이 식욕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다가 끝이 나면 그러면 새 삶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생이 식욕, 먹는 거, 이거 채우는 거, 그것 때문에 일하다가 끝나면 새하고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새하고 사람하고 똑같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지 않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새와는 달리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목적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누가 나 죽이지는 않을까 해서 그거 피해 다니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걸을 줄 아는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무언가 인생에서 뭘 개발하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것만을 위한 거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은 이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인공위성을 가지고 뭐 한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야, 솔로몬 시대 3000년 전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과연 여러분 행복할까요? 예. 그 인생의 행복을 그런 스마트폰 기기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것만을 탐구하면 그러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 3000년 전에 2000년에 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미국에서 뭐 우리 아이가 그냥 사진 찍어서 금방 손자 손녀 얼굴도 보내고 모두 보내고 그냥 삽시간에 전 세계 모든 사진이 다 우리 손으로 들어온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많은 걸 본단 말이에요. 많은 걸. 그런데 우리의 종착지가 뭔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렇게 많은 걸 순식간에 이렇게 다 보고 살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내일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죽은 다음에 우리의 종착지가 어딘가를 보려고 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9절은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됨이 영을 괴롭게 하는 거다. 이거 참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 수중에 들어있는 한 마리 새가 저 밖에 들에 날아다닌 두 마리 새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적은 재물이라도 이걸 즐겁게 사용하는 게 욕망을 가지고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고선 그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즐거움이라는 것 자체를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살면 그러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야망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거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꿈이나 그런 그 야망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한 거라든가 나의 욕망, 식욕을 채우기 위한 여기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 그러다 끝이 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 우리가 유인이라 그러고 역사에서도 영웅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죽고 나니까 남을 위해서 살았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았다.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업적을 많이 남겼다. 어떤 많은 것을 성취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수도 있고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 식욕, 자기의 욕망만을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감은 실제로 어디에서 오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잖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많이 갔든지 적게 갔든지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잖아요. 그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보상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요새 뭐 어제도 이제 제 처하고 이야기하다가 뭐 어떤 집 아이들 둘이 뭐 미국 유학도 보내고 다 그래서 뭐 의사도 되고 그랬다고 이제 그래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미국 가서 한 10년이고 살았는데 그냥 일단 미국 오면 이민 오면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비리그 대학에 좋은 데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부모가 진짜 한잠 자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애를 보냅니다. 미국 그런 대학을 보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만 지켰지. 하나님을 믿는 거 이런 거 부모는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열심히 이 아이를 하여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도 만들고 뭐 박사도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애가 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돼 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참 정말 이 집 아이들이 이 집 아이들이 좀 제대로 정말 믿음 생활하고 그럴까? 의사도 좋고 박사도 좋고 뭐 대통령도 좋고 뭐 좋은데 이거 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식욕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면 새나 저 개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다.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서 온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거다.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여기에서 만족감,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만족하지 않습니까? 먹어야 만족하잖아요. 양식. 그런데 예수님의 만족감은 어디서 오냐?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루도 쉬지 않고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시간이 난 대로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걸 기억을 하면 우리의 진정한 만족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해라만 하면 안 돼요. 공부해라고만 하면 안 되고 공부를 해서 무슨 목적으로 이걸 쓸 것인가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거기까지 해서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좋은 대학교 가고 뭐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불신자가 돼 있으면은 제가 속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부모가 저렇게 노력을 했나. 이걸 위해서 이민 간다 그래갖고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일하고 쪽방에서 잠자고 흑인 이런 데서 그냥 총 맞고 하는 그런 일들 당하면서 그릇은 아이들 키워놓는다고 해서는 의사를 만들어 놓고는 그 불신자를 만들어 놓잖아요. 불신자를. 이게 허사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정말 이거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에서 12절에는 인생에는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종류 사람을 살펴봤으면 하나는 부자예요.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죠? 허사라는 거죠. 두 번째, 열심히 노력하는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 자, 솔로몬 이제 여기 10절에서 12절, 지금까지 존재한 것은 이미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을 때 그는 자기보다 강력하신 분과 다투지 못하는, 이것도 참 묘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런 그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예. 헛된 것을 늘리는 많은 일이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더 좋을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그림자처럼 보낸 자기 헛된 삶의 모든 날 동안 이 세상 삶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요. 해 아래서 어떤 사람이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고할 수 있을지. 지금 다섯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예. 근데 답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요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참 좋은 삶을 살아서 저 사람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산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났어요. 그래서 좋은 삶을 살았다고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이냐?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부산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주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참 좋은 말씀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명예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 하나님 내게 이루시라고 하는 그 뜻,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주어지는 거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끝이 없거든요. 욕망이 끝이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뭘 이룬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행한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난 걸 성취한 것 같은데 본인은 꿈이 더 크대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인생을 쓰면 행복이 부산물로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행복을 추구하려고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20년, 25년, 30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매 맞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참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런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그리스도인이 돼서 발견하는 게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자, 인생에서 어떤 거에는 정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뭔가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아, 이러고 보니까 신은 없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발생을 해요. 우리 안에도. 근데 그러한 우리의 무지,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만드는 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삶이다. 오늘도 이거 참 좋은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이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거든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고, 그렇죠? 내가 해결하지 못해도, 욥이 그 문제 한 거죠. 해결하지 못해도, 그렇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진실하시다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난 다음에 의사가 나와서 엑스레이 보고 뭐 금이 갔습니다 하고 열심히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설명한다고 해서 병이 났습니까? 그치, 보여줬잖아요. 금이 이렇게 갖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이게 치료받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엑스레이를 찍은 거지. 엑스레이를 보고 그래서 문제가 이겁니다 하고 열심히 설명해준다고 해서 병이 났냔 말이에요. 그 순간에. 안 낫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많은 경우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게 치유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 중에 이렇게 쭉 나가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나갈 때 그 안에서 이게 치유가 되는 거지. 이거를 답을 다 알려고 하면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없다. 예, 그래서 욥의 경우 하나님한테 답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요청을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욥에게 안 가르쳐줘요. 욥이 듣고자 하는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답을 안 줘요. 끝까지 맨 마지막에 나를 신뢰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창조 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너 이런 거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거 해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뭘 무슨 답을 달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이 털포닥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만 오르신 분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거. 그렇죠? 이건 생각,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마음에서 발생하는데 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 이런 걸로는 마음의 문제를 고칠 수 없다. 없어요. 마음의 치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치유. 마음의 치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는 거.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마음의 치유가 온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일어날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일어나게 돼 있는 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그럼 다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서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다. 자,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 무언가에게 이름을 준다. 그거는 그 성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이 부여가 된 거예요. 속여먹고 남 등쳐먹고 하는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와 같은 그 성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 성격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에 이 세상 모든 것, 우주 공간의 모든 걸 다 만드시면서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빛은 빛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낮은 낮이라고, 밤은 밤이라고, 그렇죠? 해는 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세상과 인간은 그 이후로 모든 고유한 이와 같은 그 특징을 이제 확립해 왔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이름을 정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 기자, 전도자는 삶의 기본적인 특징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회피할 수도 없고 세상의 이상한 그런 현상을 다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답하라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모든 걸 다 답하고 어느 신학자가 모든 걸 다 답할 수가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하고 논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나중에 모든 것 수긍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강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는 인간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사람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라고 붙여줬다는 거예요. 아담의 뜻이 뭐예요? 붉은 흙에서 나왔다, 그 뜻이에요. 아무도 이것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3장 19절에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붉은 흙은 붉잖아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붉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는 불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사람은 달리 불릴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놓으신 것을 사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간음하는 거, 동성애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죄라고 붙여놨어요. 살인, 그거를 다른 거로 바꿔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동성애 지금 뭐라 그랬다? 유전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걸 바꿔놓잖아요. 이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렇죠? 진리.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름을 이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여기, 우리 지금 이런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이걸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바꿔놨다는, 붙여놨다는 거, 이름을. 이런 것들을 바꿔놓으면, 그러면 세상에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좌익들이 하는 게 세상에 이런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의미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딴 쪽으로. 예, 딴 쪽으로. 양성이 평등하다고 해서 성평등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바꿔놓는 거예요. 예, 이런 악한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데 그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운동권, 586이니 뭐 이런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악한 게 공산주의자인데 뭐라고 프로파간다에 선전할 때 세상 최고의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해서 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딴 얘기를. 그렇죠? 그 이름을 달리 붙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걸 다 이끌어 나가세요. 이걸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대로 선택하고 취사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건 못 바꾼다. 이것까지 바꾸겠다는 게 좌익들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붙여놓은 것, 죄, 의, 그렇죠? 뭐 이런 모든 것들, 선과 악의 구분,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하면 세상에 혼동이 생기고, 이 혼동의 세계에 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0절에, 10절에, 그는 자기보다 강력하신 분과 다투지 못한다. 하나님하고 갈등을 일으켜만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일을 지도하다가, 예,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고 짐승처럼 7년 동안 이슬을 먹으면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니까, 그때 가서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걸 주관한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포고하는 그런 일 우리 다니엘서 4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11절 헛된 것을 늘리는 많은 일이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 사람에게 더 좋을 것이 무엇이랴. 특별히 말, 헛된 말 많이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 말한다고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린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풀리냐? 안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다. 12절 사람이 그림자처럼 보낸 자기 헛된 삶의 모든 날 동안 이 세상 삶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오늘 아침에인가 신문을 가서 보니까 AI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앞으로 우리가 인간을 이기고 인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거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너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뭐 앞날을 다 예측할 것 같잖아요 AI가. 그런 사람,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천문학자, 점성술사, 무당,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누구나 다 아는 거. 그건 뭐야? 다 죽는다는 거야.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예, 실제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 이건 정말 무미건조하고, 이런 경우에 많은 재물도 헛되다. 예, 솔로몬이 인간의 문제 중에 두 가지를 지금까지 이제 다룬 거예요. 예, 하나, 이렇게 무미건조하다. 하나님 없이는. 그 다음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는 무미건조하다. 그 다음에 재물과 재능, 부귀영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진 않는다. 예, 솔로몬이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고 5장에 가서 이 말씀을 제가 읽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18절에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누릴 거야. 그리고 하나도 안 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크든 작든 그거를 누리고 사는 거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몫이고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또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선물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인간의 욕망, 채우지 못하는 그런 욕망 그걸 끝까지 해보겠다 그러고 먹지도 않고 그렇죠 이러고서 다 쌓아놓고 그러고 갑자기 죽거나 이러면 진짜 허사잖아요.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끝으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 이름을 붙여놓은 거를 바꾸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죄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를 죄가 아닙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으면은 그 혼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절대 행복감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 요 근래 제가 많은 이 전도사하면 특별히 많이 얘기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 순응하며 산다. 순응하며 사는 거. 그렇다 그래서 그냥 뭐 로봇처럼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모든 답을 내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모든 답을 모르잖아요. 근데 예, 하나님의 말씀들의 확실함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 하나님 말씀들의 사실, 그 다음에 이 약속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만족감이 온다는 거, 거기에서 우리에게 행복감이 온다는 거, 이거를 체험하며 살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